아프리카 대륙은 땅이 넓은 만큼이나 굉장히 넓어요. 아프리카 대륙 굉장히 넓습니다. 유라시아 대륙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가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를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아프리카에는 지금 2,000개가 넘는 언어종족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혈연이라든가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2,000개가 넘는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현재 아프리카는 50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종족 집단들끼리의 그 분쟁이 아주 자주 일어나죠. 그러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싸우게 두 눈이 그냥 그들을 나눠서 그냥 그들을 쪼개서 별개의 나라를 만들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모두를 위해 불행해지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제일 작은 편에 속하는 룩셈부르크가 있어요.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국가소득이 아프리카 최빈국의 약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아도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즉 나라의 땅덩어리가 작아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땅이 높다고 해서 경제적 규모가 큰 건 아니죠. 땅이 높다고 해서 예를 들면 땅 넓은 걸로 치면은 강원도가 서울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의 경제적 규모가 서울보다는 작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안보라든가 또는 그 치안, 국가안보도 국가안보지만 치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족적 정체성을 내세우고 옛날처럼 산다면 그게 돼요. 옛날처럼 그냥 정말 풀 뜯어 먹고 산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종족끼리 풀 뜯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린다. 한다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집단이 모두 다 2,000개가 넘는 언어 종족 집단이 국민국가를 형성하려고 한다면은 규모의 경제 혜택을 받기에는 지역과 인구 규모가 작아서 안보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악순환에 이제 빠져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제 50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여러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의 분배가 불충분하죠. 그리고 공공 소유물들도 공공재도 다양한 종족 집단의 정치적 싸움을 통해서 분배되고 이런 정치적 싸움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더 뭐 합법성을 가장하게 해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만능의 열쇠는 아니죠.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더군다나 국가의 효율성에 관심이 없고 또 공동체 정체성도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비효율적으로 되니까 또 거기서 국가 전체 모든 종족의 골고루 그 공공재가 제공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가 희귀한 것이 돼요. 희귀한 재화가 되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종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정치적 폭력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아프리카의 이 나라들이 국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안 내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잖아요. 선진국 미국도 얼핏 보면 우리보다 세금 덜 내는 것 같지만 세금 엄청 냅니다. 근데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왜 그렇게 많이 내느냐? 왜 아프리카는 못 살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라도 좀 이렇게 공공재를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그걸 안 하냐면요. 책임성을 결여한 지도자는 세금을 많이 안 걷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인들에게 또는 국가에 대해서 책임성을 요구하죠. 어카운터빌리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지도자들일수록 국민들이 지나치게 저항을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일단 저항을 하고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과세 비율을 낮춥니다. 그리고 과세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자기들이 그래도 어쨌든 국가의 부가 있잖아요. 그럼 국가의 부를 자기들이 확실하게 챙겨줄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가의 부를 나눠주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민주당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공공서비스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그냥 저를 기준으로 해보죠. 저는요. 저는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자영업자에 가깝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자영업이라는 게 아주 형편없는 수준일 뿐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제가 국가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건강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자기 돈 가지고 나라에서 해주지 않아도 뭐 나라가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그냥 정말 어려우면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수술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어딜 가려면 고속도로를 가령 제가 제천에 강의하러 간다.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덜 거쳐서 고속도로 보수도 잘 안 돼 있고 형편없어. 그러면 차가 망가지겠죠. 그렇죠? 무슨 요즘에 길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빵꾸 많이 나 있습니다. 길이 푹푹 파 있어요. 자,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의료보험, 그 다음에 치안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공공서비스들은 사실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것을 잘 분배하고 골고루 나누어줄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정부의 책임성을 요구하죠. 그런데 책임성 없는 지도자들, 책임성 없는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요. 그 대신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죠.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은 누가 손해냐? 공공서비스가 없어도 살아가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서 정부로 하여금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그냥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정부를 원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럼 인플레가 된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인플레의 비율이 두 배로 올라갔다 그러면 세금이 두 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뭔가 민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물적이죠. 어쨌든 아프리카 최빈국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폴 콜리오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들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민주적 경쟁 선거를 치르기 전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확고한 관념과 정치적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말은 좋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은 정치적 책임감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성 없는 선거 경쟁부터 하고 있고 그것이 잘 되면 민주정이 성취가 되어서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체적으로 책임성을 만들어낼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빈국 내부에 가해지는 그 정치적 폭력에 강력한 힘을 오히려 이로움으로 작용하도록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 책의 구장은 바로 그런 이제 그 국제적 개입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탈식민화 이후에 아프리카 최빈국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한국과 같은 경우도 탈식민화 이후에 최빈국에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에 걸쳐서 국가 건설을 해왔죠. 근데 지금 한국은 그것이 어느 정도 정체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선거,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가지고 책임성 있는 정부 또는 책임성 있는 의회, 그에 따라서 효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가적 정체성, 국민적 정체성을 잘 응집시킬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정체에 빠져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정치를 이런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아젠다를 제시하는 책들이 워낙 없어요. 그런 책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정치학자들이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엔 정치학자들이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냥 저는 그런 경제학이나 정치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폴 콜리어의 이 책, 전쟁, 총, 투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주에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